할렐루야. 지금 코로나19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가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봐야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말씀 본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어떻게 예언을 해놓았는지를 알게 되면 큰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날 완전히 바삭바삭 부서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번에 하게 됐고 그 다음에 9월 첫 주에 이 코로나19와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새벽에 많이 나오시면은 다니엘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풀어지면서 우리가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이 해석을 할 때는 역사적인 그 해석을 하자는 말이에요. 그 당시의 것이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언서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을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해놓았는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바로 계시록과 매치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르면은 종말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는 이제 여호야김 때에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605년에 BC 605년에 성전을 치고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정복을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전쟁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 중에서 이 네 사람은 아주 똑똑해. 한마디로 왕궁에서 또 귀족들과 같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바로 아는 사람들인데 다니엘을 중심으로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이 학문을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려고 왕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3년간을 가르치는데 왕이 먹었던 음식을 다 주면서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잘 배우면은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유다 이 저쪽에는 전체를 이들이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 가르치고 한국말 못하게 했듯이 그 한국을 일본 문화로 만들려고 하고 개명을 시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듯이 이러한 작전을 쓴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은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해가지고 환관장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식물과 그리고 물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왕이 직접적으로 내린 명령인데 만약에 경우 너희가 건강이 안 좋아서 얼굴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은 내 목 달아난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열흘간만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열흘 시험한 다음에 이게 틀림없으면 그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열흘을 지났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왕이 불렀는데 그 왕이 불러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한 또래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이 지혜를 갖게 됐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해본다면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말. 그러려면 우상 숭배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싶었고 먹으려고 했던 것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제하고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식물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귀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방에 끌려와가지고 전쟁 포로로 있다는 것은 차라리 죽고 말지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아무리 코로나가 대단하게 극성을 부리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환난 당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눈치 봐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겠냐? 아니잖아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면 그게 망할 일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막 무서워서 말이 사람 떨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라고 메시지를 제대로 안 전해보면 거짓말쟁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아무리 폼나게 다녀도 직분 나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겠어요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결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산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환란들이 일어날수록 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시작했다면은 이번에 말씀을 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종말론적인 해석을 해본다면은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느부갓네살은 뭘 상징하고 있고, 다니엘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뭘 상징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게 되면은 음녀의 교회를 바벨론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음녀의 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러면 제국의 왕이고 하나님이 대적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해서 포기당하고 거기에서 졌다는 것은 뭐입니까? 지금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때려 부순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나 진 것이냐? 오히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끌려간 이방에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데 오늘 이 장에서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원인 걸 보십시오. 또 3장에서는 어디였어요? 3장에서는 일곱 배 풀무불에 던져놔도 거기에서 한 사람이 또 앞서가는데 그가 그 불 속에서 살려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된 교회를 살려낸 것과 똑같은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은 무엇을 이렇게 우리에게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7장에서 뭐 14만 4천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면은 두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바로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증인은 교회의 참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또 어때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교회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진리로 살고 있는 참교회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 입은 여자, 거기 앞에 붉은 용이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참종과 참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니엘서는 뭐냐?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요 그리고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저씨라고 부르죠. 아저씨 잘 계셨소.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아기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자기 오빠는, 자기 아버지는 돈도 별로도 없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도 짜잔하디 짜잔해. 그런데 그 애기들은 뭐예요? 자기 아빠가 대통령보다 더 좋아. 그리고 없는 자기 아빠에게 매달려가지고 지금 텔레비 유행된 거 사주라고 그러면 지금 아빠는 돈이 없어도 또 허리끈 졸라 매가지고 사준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 주님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코로나 하나 이기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 비통합니다. 너무 비통하고 코로나19를 보면서 아 여기서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일어나겠구나. 진짜 여기서 교회를 참교회로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기회를 잡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크게 보면은 뭐 있어요? 이제 꿈을 꿨어.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큰 지혜자를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 지혜자들이 뭐예요? 보니까 이 절에 보니까 박수,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 때에 술사들을 다 부르고 이들을 딱 합치면 전부 다 지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하고 꿈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이 몇 번을 내렸느냐? 세 번 이상을 내립니다. 5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예. 그러면 6절에 또 보여요.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9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도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다. 그런데 이 술사들은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제를 보면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요? 아니다. 내가 꿈 이야기하지 않겠다. 꿈이 어떤 꿈인가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꿈 좀 아르켜주십시오. 그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나이다. 웃기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강하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를 보일 자가 없나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왕이 너희들 말이 맞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왕명은 그대로 시행을 해버립니다. 예, 그게 지금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고 이제 죽이려고 출발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랬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더 승리하는 다니엘은 무엇을 가지고 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했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니까 이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이런 메시지가 엄청나니까 또 하나는 뭐이냐. 진짜 네가 교회 목사냐? 목사다운 목사 되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인기 끄는 그런 목사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거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틀린 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으로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일꾼들아 잘 받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 일꾼들. 예. 그 일꾼들이 곧 뭐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그들을 개명한 것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3장에서 불 속에 들어가도 살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어떤 상황에서 살리겠다. 이만한 위기가 어디가 있겠냐. 세상에 7배 그 뜨겁게 만든 불 속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돌아다닌 것뿐이 한 인자와 같은 자가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그때 아마 뒷고기 깨진이라고 그렇게 놀랄 정도로 깨져야 말일 거인데 하도 악한 사람이라서 입만 떡 벌리고 말았죠. 그리고 끌어내라고 그러죠. 끌어내는데 눈썹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만화 속의 일이냐?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요, 하나님이 터치 안 해줬으면 죽었습니다. 이미 저 산 속에 가서 들어놓았고 이미 뼈도 다 썩어버렸을 거예요. 주님이 터치 안 해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너무 생생하게 이 교회를 봐버렸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표현 자체를. 그런데 창조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걸 보여준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생생한 거 있잖아요. 뭐 10년이 지나면 생생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보면 하나하나 되어진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성도님들이고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교회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큰 단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어떤 단락이냐, 그걸 정리해 주면서 제가 정리를 해 줄게요.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14절에 동그라미를 좀 쳐주십시오. 14절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이 명령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 배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막무가내 뚝심으로 밀어제낀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네. 이런 것을 딱 가지고는 며칠을 기다려달라 하면서 누구 앞에 나가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했다. 거의 17절, 18절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린 것이 23절까지의 일인 거예요. 그럼 이제 25절까지 이걸 봐야겠죠. 24절까지.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확신을 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야겠대요? 왕 앞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왕 앞에 들어가서 25절 이하에서는 먼저 이제 그가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왕에게. 왕이 대답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26절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럼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은 이거 이제 무서운 거죠. 뭐 이제 하나님 가르쳐 줬으니까. 그 영어로 오케이 땡큐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해주마. 그러면서 27절 이하에서 끈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서는 그 꿈의 해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냐? 바로 45절까지다. 그러면 이제 탁탁 도막이 갈라지지요. 그러죠? 딱 나오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석을 해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해버립니다. 끌고 왔던 노예 취급 당해야 될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원 없이 두드러 맞고 감옥석에 들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데 그때 많이 두드렸고 조소하고 비방했던 그 감옥의 간수가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무릎 꿇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느냐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도 귀하게 보지 않은 자, 그는 결코 망합니다. 성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회 노리고 있는 자, 눈에 똑똑히 보듯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온 천하를 우지좌지했던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누구한테 꿇으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꿇었다. 그 말 악한 원수 마귀는 무릎을 누구에게 꿇습니까? 예수님에게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높여버렸는데 세상의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기 아니라 최고 좋은 걸 갖다 주고 그리고 온 도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 다니엘이 혼자만 잘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이야기해서 하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다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교회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고 교회는 핍박당하면 당할수록 일꾼들이 서게 되어 있고 일꾼들이 서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아멘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흐르는 줄기예요. 자, 그랬다면은 도대체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을 했을까? 그냥 무식이 갖고는 안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신앙 속에 살게 되었을 때에 한마디로 20절 1장 20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안다. 예. 그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메대 왕, 그 다음에 이 고레스. 메대에서 뭐 이거 다리 왕, 다 이제 다리 왕은 그 다음이죠. 고레스 왕까지 네 명의 왕을 모시고 살았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예.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 지혜는 장장로님 딸이다. 맞아요, 틀려요? 지혜는 김옥의 권사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지혜는 참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들 데리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게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지혜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총명은 악과 선에 대해서 딱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이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모임이라거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14절은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감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시간을 번 거예요. 그리고 왕하고 약속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한 것이냐. 그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그냥 돌아다니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누구에게 부탁해요? 이 세 친구의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서로 부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기도 부탁받았으면 기도하시고. 이게 지금 17절이에요. 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건 이제 히브리의 그 이름이죠. 그 일을 알리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지금 상황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우리가 뭐 대가리를 터지더라도 뭐 격론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대가리 터질 일이 교회 와서 대가리 터질 일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 일하다가 대가리 터지려는 건 몰라도. 예. 우리는 뭐예요?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교회의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서로 알게 해서 기도하자는 거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17장에 아말렉 군사와 했을 때 싸우러만 나가도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내려오면 지지 않아요. 그럴 때 아론과 우리 붙잡아준 거예요. 교회는 혼자 기도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을 이루면서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혜를 써가지고 지금 당장의 그 어려운 문제를 지연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이거 19 언제 없어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다. 이 이야기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아요? 그 일에 매진해 버리십시오.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시간 다른 데 허비하지 마시고 여기다 결정적으로 투하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끝내도 이거 끝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기도한 사람과 준비한 사람은 또 다른 축복을 주게 된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게 내가 있는데요. 시간 놓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줄 걸 알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응답받은 자가 나오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러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사람을 세웠다가 폐지시킨 거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 정신 반짝 차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거 어느 때 그러지? 바벨론이 아무리 대단한 거지, 벨사살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을 가지고 술 먹으면서 자기들이 이용을 살 때 하나님이 매네매네 대기 우바르신 하면서 손가락에다 그릇을 그날 즉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날 바벨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큰 소리 벙벙 치고 뭔 대단한 힘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여러분 벙어리 만들어 보려면 하나님 벙어리도 만들어 버리고 귀머거리 만들어 귀머거리도 만들어 버리고 하루 아침에 움직이 못하게 만들면 움직이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머리에 핏줄을 털째 물으면서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는 지식을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때에 안 났다면 여러분 자식 때에도 하나님이 세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2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어두운 데 있는 일까지를 다 한다면 어두움도 하나님 지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둡기 때문에 못하지만 어두움을 빛처럼 여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감히 숨어가지고 못된 짓들을 골라서 하는 이런 것들 주님은 다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진리의 빛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서만 우리 삽시다. 에이,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예.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걸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이 보인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27절에는 다른 사람은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기가 막혀버리잖아요.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1절에도 30절 내가 이 은밀한 걸 나타내심은 내 지혜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29절에 보면은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될 일을 알게 주었다. 예. 그러면서 왕이여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 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과 발등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 드리죠. 해가지고 그 해석이 36절이에요.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들과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는 걸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큰 머리니이다. 탁 띄워주지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일어납니다. 30절에 보면은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는 강하게 쇠철 같더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하면 넷째이고 그 다음에 41절에 왕께서 발가락과 그 발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때려 부수습니다. 이거예요. 4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찔러버리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 회개 안 합니다. 이걸 가르쳐주니까 무릎을 꿇을 뿐이지 주 앞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45절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자신 만만하게.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 42절에 보면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히 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리고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 쇠와 진흙에 합하지 아니함과 같다. 그런데 지금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마지막 열국에서 일어나게 될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하신 분들이 이게 EU 통합 아니냐, 아니면은 이게 UN 아니겠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걸 해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 당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하냐?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역사의 주관자이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정말 한번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진리에 서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벌벌 떨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